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펴매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어두움을 비추시고 모든 우둔한 자에게 이해력을 더우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핍니다. 주님, 이 시간 빛을 비추셔서 각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빛을 비추셔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좀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랑이 있죠?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이 있죠. 그리고 형제와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전우애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것은 뭐 아가페 사랑, 뭐 또한 필로에적인 사랑, 또한 에로스적인 사랑들이 우리가 있겠네요. 캐나다의 한 심리학자가 현대인이 느끼는 사랑을 여섯 가지로 좀 재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친구들과 느낄 수 있는 낭만적인 사랑에도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한 놀이와 쾌락을 좀 중시하는 유희적인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좀 저한테 좀 너무 신선했는데요. 바로 실용적인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실용적인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이성에 근거한 현실적인 사랑, 합리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선택을 할 때요, 그 상대방의 성격과 또한 가정 배경과 또한 종교, 또한 취미, 관계적인 것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조건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조건을 따진 다음에 강렬한 애정과 열정이 그 뒤에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는요, 소유적인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유적인 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집착을 강요하는 사랑인 거죠.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내가 꼭 가져야만 하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소유가 돼야지만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랑감을 느끼는 이러한 소유적인 사랑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양한 사랑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마지막 두 가지의 사랑이 저에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성장과 가정 배경, 교육 수준, 또는 종교 취미, 나하고 잘 맞는지, 잘 맞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좀 따진 다음에, 합리적으로 따진 다음에 그것이 안정적일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의 직장이,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이 나하고 좀 잘 맞는구나를 따진 다음에 사랑이, 감정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이 저한테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사랑이 뭐였죠? 집착증이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완전히 소유해야 되고, 이 사람이 오늘 어디 갔고 어느 뭘 먹었으며, 이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에서 꼭 들어야만 하는, 또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소유해 주는 말들을 해줘야지만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착적인 사랑들이 되게 저한테 너무나도 흥미로웠고, 아, 이것들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종류는요, 이와 같이 너무나도 다양해서요. 명확하게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정의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영어로는 단순히 love라는, 또 한국말로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만 우리가 표현되지만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사랑은 참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볼 때요, 헤어짐을 강요했다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뉴스를 종종 많이 보곤 합니다. 왜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냐라고 그 뉴스에 그런 질문을 하면요, 그들의 대답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좀 놀랍죠?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들을 봤을 때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랑과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참 많이 다른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어떤 것을 살펴볼 수가 있나요? 또 Love's Win,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슬로건을요, 우리가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주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바로 동성연애에 대한 것들을 보일 때 그러한 슬로건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한테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냐면, 아, 보통 사랑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첫 번째로 떠올리긴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 아이들은요, 사랑하면요, 바로 그러한 슬로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교회가 아닌 또 다른 단체에, 또한 또 다른 사회와 또 다른 영역에 많이 빼앗겨 버린 것만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랑들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성도님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요? 오늘 저는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라는 제목으로요, 요한 1서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좀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랑의 근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은 전부 한 근본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하지 않고서는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또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표현은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동일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분명하게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써.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말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은 바로 죽음이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으로써 표현하셨고 또한 확증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표현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 중에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 이보다 더 분명한 표현이 있을까요? 누가 죽음으로써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이처럼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뒤에 구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과연 내어줄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또한 남편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참으로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집사님, 내 친구, 내 장로님 또한 목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면서까지 사랑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에 감동함이 있습니까? 이 진실에 우리의 마음이 떨림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이 오늘 성도님들의 각 마음 안에 어떻게 다가가고 있나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증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마음 안에 구원에 대한 감동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본문 10절 말씀에 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 저자는 분명하게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저자는 왜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 말이요, 좀 이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기에 참 사랑이 있다.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 너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랑들은 진짜 참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 세상에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모습들이 사랑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단다.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소멸되고 말 거야. 하지만 영원하고 꺼지지 않는 불같은 사랑이 바로 이곳에 있단다. 바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결혼을 6번 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사랑에 만족했을까요? 사랑을 6번이나 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사랑을 하고 났을 때 그 안에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던 일이 과연 그 목마름이 육체적인 목마름만 표현하는 것이었을까요?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고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오직 나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사랑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사랑에 의지하고 계시나요?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기억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 1서에는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본 세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자녀들아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 1서가 요한의 저자가 뭔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서두에 자녀들아라고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권고의 대상이 자녀들인 것은 바로 이 저자가 얼마나 부모처럼 이 성도님들이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얼마나 자녀 같은 마음에서 아끼는 마음이었는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해라 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좀 기회가 되신다면요, 말씀이 길지가 않습니다. 한 6장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꼭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저자가 이웃을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을까요? 왜 저자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자가 요한일서 전반적인 곳에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구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의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랑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사랑이 됩니까? 내가 날 너무 괴롭히는 저 사람을 내가 너무 아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작정은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쉽게 갑니까? 사실 참 쉽지 않죠. 사랑을 했을 때 사랑,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뭐가 먼저 갔습니까? 사랑이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가 작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그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에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사랑은요,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요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너무 감동되어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그 사랑에 내가 매료되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단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조금이나마 내가 그 사랑을 좀 감사의 표현을 좀 나누고 싶어서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이것이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아멘. 혹시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줄 줄 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을 주는 사람은요, 오늘날 사랑을 주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용서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내 이웃의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은 용납을 받아본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오늘의 저희가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납을 받은 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내가 무언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이 삶 가운데 있었는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말로 꺼낼 수 없는 부끄러운 실수와 과거의 부족함이 있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제가 여기 있기까지, 오늘날 저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아주고 견뎌주었는지, 오늘날 한 사람이 저 공간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갚을 길은요,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용납받은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저희 안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동상교회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 저희가 받은 그 사랑만큼, 또한 저희만큼 자라서 저희와 같은 고백으로 다 그도 다른 그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만큼 큰 보상과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내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세어보고 확인하고, 또한 그만큼 우리 두 팔을 벌려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나요?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알 수 있는 걸까요? 어릴 적 내 부모님이 얘기해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날 내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근본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가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랑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면요, 우리가 오늘날 느끼고 있는 사랑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합리적인 사랑, 또한 집착하는 그런 소유적인 사랑에만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상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필연히 개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그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는 주된 측이 청년들이 주축을 좀 이루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실에 좀 앉아 있으면요, 제가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역자실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도 그 사역자실 그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노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은 사역자가 끝에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쪽 한 구청에는 애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거나, 또 한 귀퉁이에는 기타를 치고 있거나, 한 귀퉁이에는 서로 막 떠들고 놀고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고 문화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너무 급히 끝내야 될 업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면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요, 유난히 시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너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조금 조용해졌으면 참 너무 좋을 텐데 몇 번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큰 목소리로 막 이렇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권고를 해줬습니다. 웃으면서 잘 농담도 좀 던지면서 몇 번에 걸쳐서, 청년 누구누구야, 조금만 조용해질 수 있겠니? 아니면 잠깐만 자리를 비켜줄 수 있겠니? 내가 이거 좀 집중을 좀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일에 집중해야 됨을 잘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의 경고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제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친구를 불렀죠. 누구누구야, 잠깐 나 좀 보자.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사역자실 밖으로 가서 단둘이 있는 장소를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너 왜 그러니? 부터. 너 교역자실 앞에 붙은 공고물 못 봤니? 그 공고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들어오는 것을 안 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또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 거너 기억 안 나니?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은 멘토링을 하던 끝에 저는 수많은 합리적인 말과 저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죠. 저는 옳았고요. 그 말을 하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말을 그 친구에게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의 울면서 한 반응들이요, 저에게 큰 여운을 줬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말이 그때 이후로 저에게 되게 많은 울림이 됐고, 뭐 이렇게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옳았고요. 저에게 합당한 이유와 많은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도요, 그 어떤 누구도 저한테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A부터 Z까지 합당한 이유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놓쳤던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날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도 옳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일에 또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있지 않진 않나요? 혹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의 참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로 가면은 분명히 빠른 길인데, 시간도 단축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혹시 교회에 너무나도 작은 한 형제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형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와 돌아가야만 한다면, 우리 조금만 돌아갑시다. 조금만 천천히 가고요. 그 뒤처진 형제의 발을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가 교회에 있다면 그 눈높이를 맞춥시다. 만약 교회의 문턱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다면 그 문턱을 조금만 낮춥시다.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들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감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 마음 안에 구원에 대한 감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져 있다면, 하나님 요청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구원에 대한 감동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딱딱해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 복음으로써 다시 한번 깨주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높아져 있고 교회 탑이 너무나도 높은 곳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 요청하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습을 입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셨던 것을 따라서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따라 살기를 결정하고 결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각 부서 안에,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감동과 구원의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